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팔복을 누가복음 6장에서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재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 아멘으로 응답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행복과 네 가지 불행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입니다. 네 가지 재앙의 주인공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이들은 마음에 저항감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으며 칭찬받는 자가 축복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화라고 말씀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공격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서 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일평생 가난과 싸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난을 극복했는데 가난은 싸워서 없애야 될 것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평생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겠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축복은 말씀드린 대로 부요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웃고 칭찬받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화와 재앙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 배고프고 울고 슬프며 미움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살아올 때 항상 생각해왔던 가치고 이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축복은 가난이고 배고픔이 가난이며 우는 것이 축복이고 미움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는 것, 칭찬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각을 뒤집으시면서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붕괴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위에서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나 볼펜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손에 잡아보시죠. 네. 볼펜이 두 개 있는 분은 옆 사람에게 잠깐 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으셔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중에서 2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21절에서 지금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2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역시 지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역시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다. 자, 이제 오래간만에 성경의 동그라미를 친 뿌듯함으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는 21절이 쉬운 성경으로 좀 풀어서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갈로 열고 장차이죠.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5절입니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갈로 열고 앞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으로 표현되는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의 배고픔은 미래의 배부름으로, 그리고 미래의 배부름은 지금의 배부름은 미래의 배고픔으로 반전됩니다. 지금의 울음은 미래의 웃음으로, 지금의 웃음은 미래의 울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과 미래를 반대적 개념으로 배치시켜 놓으셨을까요? 지금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을 누리고 더하여 천국의 복도 누리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도 축복을 누리고 장차 하늘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가 모두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있나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유한 자들은 계속 부유할 것이다. 그럼 막 아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부른 자들은 쭉 배부를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은 앞으로도 웃을 것이다. 지금 칭찬받는 자들은 영원히 칭찬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배고픈 상태에 있으며 항상 울면서 슬퍼하고 욕이나 먹으며 세상 말로 지질이 궁상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시원찮으니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인 성공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질병이 없는 건강한 무병장수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여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일 수도 있지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성공하게 됐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게 됐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해졌고 그리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서 땅을 사고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비싼 차를 탑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심리적 변화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예전에 흘리던 눈물이 이제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그렇게 간절하게 와닿던 그 간절함이 희미해졌습니다.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부유해진 것입니까? 가난해진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를 한국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교회와 예배당, 그때의 교회의 모든 기구와 장비들, 건물들, 그리고 지금 2024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의 건물과 모든 예배의 모든 장비들을 보십시오.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강력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가난해지고 연약해졌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제가 병원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의 마음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목회자로서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에게 질병은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A 집사는 직장에서 왕따입니다. 이유는 회식 때 분위기 망치게 술 대신 사이다를 마시는 겁니다. 점심 식사 때 짧게 하지만 눈치 없이 식사 기도를 하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암묵적으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좋은데, 네가 믿는 건 좋은데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이게 암묵적인 선인데 이걸 막 넘어와서 막 교회 가자고. 이런 이유들로 그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A집사를 보며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직장 상사는 그의 앞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합니다. 반면에 같은 직장의 B집사는 동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티도 전혀 내지 않고 회식에도 소맥도 잘 말고 이질감 1도 없이 완벽하게 직장에 동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A집사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장에서 칭찬받는 B집사와 욕먹는 A집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뭐가 있다고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복이 아닌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복이 아닌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주 견고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부유함, 건강, 칭찬, 남들로부터 받는 칭송,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배고픔, 질병과 미움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너무나 확고한 생각이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을 읽지만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래. 걔도 세상이 말하는 게 이게 축복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유함과 건강, 칭찬이 항상 모두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재앙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또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힘들어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유함, 육체적 건강,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받는 것이 여러분을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시며 행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선물인 것입니다.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인데요. 너무 낭만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아프면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악플이 달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공격하고 매도당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게 축복이라는 말은 너무 이상적인 말입니다. 종교적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나가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 몇 명이 아멘하지 절대 세상에서는 노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입술로는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내 살기 바쁜데, 내 돈 벌기 바쁜데, 내가 성공하기 바쁜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에 와닿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힘들고 비참한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체험해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이상한 감사가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에서는 계속 거부되고 튕겨나갈 수 있지만 언제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진리로 입증되느냐? 죽을 것처럼 힘든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경험해 봤냐고요?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고 가장 힘든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기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기쁜 겁니다. 왜 이렇게 기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저는 이 말씀이 비로소 읽혀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멋있는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르고 멋진 이상적인 말씀 주면서 그러면 좋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진 분이십니다. 그냥 말하고 물러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고 이것이 어떻게 죽음이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에서 옳다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진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끌려갑니다. 아휴, 교회야 그렇지만 사실은 안 그래. 뭘 가난이 복이 돼. 그럴 리는 없지. 아픈데 뭐가 돼. 힘든 뿐이야. 계속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크게 또렷하게 그리고 진리로 와닿는 그 순간은 바로 가장 가난하고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에서 가장 눈물 나고 슬픈 상황 속에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오해와 비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절박해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졌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아쉬운 말하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비참하고 힘들게 사냐? 내가 돈이 많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살지. 그래, 그게 인생이지.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축복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심지어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돈이 많으면 하나님에게도 아쉬울 것이 없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전 하나님 없이 살 궁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생각 중에 하나와 문화와 방향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궁리를 사람들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그것을 아주 학문적으로, 그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좀 당당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은밀한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 힘을 주는 돈을 그 권력을 그 명예를 인기를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조차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어깨 쫙 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즉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어쩌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파고드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네 굳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거나 번거롭지 않아도 살 수 있네 돈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으면 하나님 좀 없어도 어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생각이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어쩌면 이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그 화로에서 그 재앙에서 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화가 임하는 곳에서 복이 임하는 곳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화가 임하는 곳에서 복이 임하는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요함과 배부름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즐거움과 웃음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송하는 이야기 속에 편안히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난한 곳, 지금 배고픈 곳, 지금 울고 슬퍼하는 그 현장,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자처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할 때 화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장소는 대문입니다. 여러분,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이유는 항상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대문이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아마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요함과 나사로의 가난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죠. 사진을 찍으면 우리 가족들을 찍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함께 찍혔습니다. 그러면 요즘 기능 중에서는 그 뜻하지 않게 들어온 원하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지우면 됩니다.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이 내가 넉넉하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즐겁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야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 아픔, 가난, 어려움, 병든 슬픔 외면하고 삭제하는 것.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부자는 수없이 대문을 오가면서도 나사로를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나사로는 삭제된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그를 보았지만 그를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다음 지나가다가 그를 보지만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는 달려감.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낙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돈을 자기 돈을 주면서까지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달라고 부탁하며 그를 극진히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강도 만난 자, 누구보다도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자가 길 앞에 있지만 앞에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까요? 그의 마음에서 그들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내 삶에 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일로 인해서 번거로워지거나 복잡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삭제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보다도 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에 공감하고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인 것이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배고프게 살아라, 울면서 살아라, 비난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부유함이, 너희의 그 안락함이, 너희의 배부름이,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네 자신과 네 가정 안에 갇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배경처럼 삭제하고 내 편하게 오직 나에게 몰두되어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비난받는 자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그렇게 살 때에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축복이라 말해왔던 것이 당연히 축복처럼 여겨졌던 것이 세상이 저주라고 여겨졌던 것이 당연히 저주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이것을 역전하시고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이 땅 제주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삶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는 당황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칭찬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들이 울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옳다 여기는 것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외면받으나 하나님께는 환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